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다섯 번째 성경인 사도행전 8장 신약성경 201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온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냐? 자기를 가리킵니냐? 타인을 가리킵니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 영하여 침례를 모시고 빌립과 내시가 그 나무에 내려가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를 나서게 나타나 여성을 지나가며 몸을 정하고 가이사라에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이후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 자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너희는 흩어져서 땅에 평만하게 살라고 했어요. 온 땅을 정복하고 땅에 흩어져서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살자라고 발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성을 만들어서 흩어지지 말고 한 군데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이 후세대까지 알려지게 하자 라고 이 교만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역의 마음이 그 마음과 함께 되는 겁니다. 그 탑을 가르쳐주는 무슨 탑이라고 그러죠?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쌓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녀석들 봐라,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 모사를 꾸미고 계획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를 줘버리죠. 다른 랭귀지를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언어가 그때 뭐 했냐면 나눠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나눠지게 된 역사가 바로 그게 원시적 역사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말들이 통하고 언어가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살다 보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되냐면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 혼잡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온 지구에 편만하게 흩으셨습니다. 자,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신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온 세상에 너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라 라고 하는 지상 사명을 부탁을 하셨어요. 이 지상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하고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서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제한적으로 리밋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만민에게 전 세계에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지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흩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뭘 허락하냐면 핍박을 허락하는 겁니다. 박해를 허락하는 겁니다. 이 핍박을 할 때 여기에 주동을 잡고 가장 여기에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서 바로 그 일을 직책을 받았던 거죠.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감옥에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으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고 핸들 흩어지지 말자고 뭉쳐 살려고 하는데 이 교회 핍박이 딱 오니까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사도들만 빼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돼서 이제 여기저기 막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지게 됐는데 이제 8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평신도로서 집사가 되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빌립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70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물리치면 예수를 명령하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딱 명령하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병자가 있어요. 이렇게 절뚝발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으라 걸어버리는 거예요. 장님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떠라 눈을 뜨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마술을 부렸어요. 이 매직 마술을 부려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번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마술을 부리는데 고작 조금밖에 마술을 못 부렸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정도 마술을 부렸을까요? 여러분 누가 찢어진 줄 알죠? 놀래죠? 안 찢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지금.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이 매직쇼를 잘했어요. 그래서 마술을 잘 부려가지고 많은 돈을 따가는데 이 빌립이 딱 가서 예수님으로 딱 명령을 하자 귀신들이 떠나고 그냥 본인이 할 수 없는 거 본인은 다른 사람을 살짝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자 이 시몬이 빌립을 절절절절 따라다녀요. 나중에 그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빌립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성경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이루어졌었죠. 유대 이루어졌었죠. 근데 여기서 국한되려고 하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핍박을 준 거죠. 그랬더니 흩어졌더니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70km 위에 있는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하죠. 이제 유대를 벗어나고 드디어 이방인들의 사역이 이제 서서히 이제 물꼬를 트게 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룹니다. 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느닷없이 어떤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지금부터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지 말고 어디에 가서 전하라? 저기 가사의 광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사가 어디겠어요? 지금 어디겠습니까? 가자.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 한참 지금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그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게 가사.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몇 킬로미터면은 약 70% 또 밑에. 그러면 보십시오. 빌립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예루살렘부터 위로 북쪽으로 70km. 그런데 가사 방향 여기는 밑에 남쪽으로 70km입니다. 거리 합쳐서 140km예요. 근데 열심히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성령이 지금 빨리 가사 그 광야로 내려가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을 지나서 느닷없이 그렇게 말하자 140km나 되는 거리를 맨날 며칠 걸어가지고 내려갔더니 그때 딱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그때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그때 이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인데 이 간다게가 이름이 아니라 그때 이렇게 뭐 그 이 명칭을 할 때 뭐 바로왕 누구 그렇듯이 이 에티오피아의 왕을 이렇게 지칭할 때 간다게 누구 이렇게 했던 그런 언어예요. 근데 간다게 이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같으면 총리 정도 되는 겁니다. 재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총무 역할하는 이 사람이 절기 때마다 어떻게냐면은 수천 킬로미터를 왜냐면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유대인의 그 절기에 맞춰서 오려면은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걸려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맞춰서 이 날짜를 맞춰서 예배 그 예배 한번 드리고 드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수천 킬로미터 갔다가 다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누구냐?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 그 엄청나게 그 많은 무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대교가 완전히 흩어졌을 때 무역을 하러 왔다 갔다 했던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가 에티오피아 내시지만 유대교를 이렇게 믿게 됐던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여하튼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어떻게 구했는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어떠냐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구약 성경이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에티오피아까지 갈 때 이게 뭐냐면은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엄청나게 큰 이집트 밑에 수단이라고 하는데 수단의 동쪽에 에티오피아가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 생산지 예가체프, 시다모, 카파 이런 커피가 나오는 지역이 그 에티오피아 아닙니까? 근데 이 에티오피아에서 수천 킬로가 되는데 여기를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데 절기 때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몰라요. 근데 마침 그때 읽었던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는 이사야 53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한 종이 오는데 이 종은 고난의 종이다. 이 고난의 종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바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는데 그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는데 죽음 앞에서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잠잠히 끌려가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글을 읽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보니까 읽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읽는 거 깨닫느냐?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깨닫느냐 했더니 성령께서 올라타라. 그 사람이 이제 타고 다니는 마차 올라타라라고 올라타서 이제 빌립이 강해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누구를 말하고 이거 누구를 말하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말한 이 고난의 종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었다. 그러면서 이 빌립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딱 전하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믿게 됩니다. 믿게 되고 바로 거기에 마침 또 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까지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의 영이 다시 빌립을 데려가고, 그냥 이 내신은 막 구원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대로 가서 에디오피아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번 주는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함으로써 전도를 해야 됩니다.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다음에 29절을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은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예, 갔어요. 가까이 가라, 예, 마차 올라가라, 예. 자, 이제 설명을 해줘라, 예.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엄청나게 막 전도해야 된다고 막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는 거만 고민을 엄청나게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그때 인도하는 대로 한 거예요. 마치 우리 같으면 갑자기 누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영혼을 생각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 그 영혼한테 지금 찾아가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럼 주님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야 될 것인지 또 방법을 성령께서 안내를 해준 그대로 따라가는데, 빌립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보면요, 아,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이야기 같죠? 상황을 볼까요? 사마리아에서 엄청나게 지금 전도의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은 영혼들이 막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말도 못하게 복음만 한마디만 전하면 수백만 명, 수천 명만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주님, 지금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가는 곳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보자. 한 명을 만나는데 중요한 거는 누구를 만날지도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거기 가면 넷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너가 그 넷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이라도 하면 가죠. 그런데 한창 사역의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 여러분, 거리가 얼마라고요? 140km를 가요. 자, 여러분, 차 있어요? 차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이제, 마차도 못 탔을 거예요. 겨우 탔으면, 낙타나 탔을 건데, 낙타 타는 약이 없어요. 걸어서 갔다 왔을 때, 얼마나 많이 걸어요? 140km를 갔는데, 성령이 가라고 하는데, 누구 만난다 말도 안 하고,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온전히 순종만 하고 갔어요. 여러분, 그것도 오아시스가 아니라, 거기는 광야라. 물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으면, 주님, 여기서 지금 사역의 효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한테, 아니, 왜 가서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께서 인도한 그대로 순종해서 가라고 하니까 그 험난한 길 140km를 걸어서 갔다는 거죠. 누구 만날지도 모르고 뭔 일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저 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형식입니다. 사역자로 부름받은 열두 제자 빌립이 아니라 빌립은 지금 남아있고 예루살렘. 이 사람은 누구냐면 평신도.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빌립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방법을 주님은 제시할까? 지금 여기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예루살렘에 지금 사도들이 있으니까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과사길로 광야로 가라면 가까운데, 왜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 세마리아라고 하는 위에 140km 떨어진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하필은 나를 바라볼까? 그쪽에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거기에 구원을 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는 거기에 구원을 받은 한 영혼인데 그 한 영혼이 조금 있다가 제가 끝에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그 한 영혼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지금 많은 봉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가서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빌립을 선택했을까? 사도들도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빌립을 선택했을까? 왜 빌립한테 바라봤을까? 제가 확신한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가라고 했으면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런 걸 따지고 이런 괴 저런 괴 하고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을 텐데 제가 봤을 때 빌립은 그냥 보세요.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빌립 집사들이 그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름 순서에 보면 스데반 두 번째가 빌립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름이 먼저 이름이 저기 기록된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그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추천받은 사람 그리고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온 사람이 1번이 스데반 두 번째가 빌립이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어떤 일이냐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은 그러면 이제 그 일곱 집사 중에 정말 신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평신도인데 그 사람이면 빌립이죠. 왜 빌립을 선택했을까?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주님을 막 고민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웬만하면 안 했으면 이랬을 텐데 하나님의 빌립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가사 광야로 내려가라 그러면 이유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성령의 인도함대로 따라갈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립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쓴 겁니다. 아무 뭐 계획도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는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내시를 만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거냐.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함으로써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뭐하니?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여기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뭐냐면 그 내시에게 가까이 갔고 그 내시에게 가까이 가서 이사야 53장이 무엇을 말하고 그 이사야 53장에서 말한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피를 내셨는데 그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 예수님이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는 그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저기 그 사도들에게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말한 이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당신이 믿으시면 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당신도 구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37절에 아까 여러분 하나 건너뛰더라고요. 제가 36절 읽었으면 여러분이 37절 없음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38절 읽어서 나만 없음 있는가 했는데 없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영어로 그거를 번역하다 보니까 거기에 37절이 완전히 헤어졌어요. 그래서 글씨를 못 알아. 그러니까는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마소라 사본을 그대로 필사했던 다른 사본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이? 37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사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측량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자기 내시가 고백을 하자 그래서 침례를 주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우리가 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빌립은 그리 학식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내시는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내시라고 했을 때 생각할 때 그때 우리 이조 시대에 들어 보면은 게임 한 사람 그 내시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그 내시 아니에요. 그 내시가 아니고 이때 당시에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그때 지역의 내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셉과 같이 전체적인 그 살림을 맡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내시가 아니라 그 나라 전체를 살림을 맡게 된 장관이고 총리 역할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학자예요. 박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이 다른 것도 전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모르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이게 바로 몰라요. 여러분 내시를 변화시킨 것은 어떤 탁월한 다른 능력이 아니라 내시를 변화시킨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요.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약의 그의 아브라함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방인의 대표를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로 구원의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바로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미련한 건지 아세요? 봐보세요.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건지 어떤 사람 만나고 예수님께서 4년씩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데 이것도 믿으시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폼주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막 그 뭐냐 이것을 학문적으로 자 여기서 십자가의 십이라고 하는 거는 그다음 자자의 자라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피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이걸 학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복음을 딱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련한 복음을 듣고 여기 참 복음이 미련하다고 하는 게 말한 게 아니라 단순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데 이걸 듣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전혀 모른 채 종교생활을 했어요. 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섬에 있다가 다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집안이하고 또 자기 큰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냥 있다 보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큰아버님이 내가 이제야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너 그 복음이 있는 그 교회를 가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종교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에 가서 하는데 상담했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자를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진짜 막 처음엔 안 믿어. 2000년 전에 예수님 죽는데 너 때문에 죽었다니까?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피로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신 사람을 부활했다는 사실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느꼈는데 이것을 믿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아, 제가 뭐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아니야.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안 다닐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겠냐면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고 제가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막 아래까지 하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양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 정말 생생하게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십자가 찬양, 십자가 찬양만 하고 십자가 막 들어도 누가 때리지도 않는데 혼자 눈물이 쭉쭉쭉쭉. 예? 막 그 학교를 다니는데, 청소년 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제일 기쁜 게 뭐냐면 금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가 제일 기쁜 게 뭐냐면 내일이면 드디어 우리 청소년 예배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막 예배를 드릴 거 생각하면 감동이야. 막 성경 갖고 다니면서 학생들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듣고 그런 기억이 생생하고. 근데 너무 복음이 단순하죠. 근데 내시가 복음을 전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빌립은 전도를 했다는 마지막입니다. 빌립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마지막은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함으로써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대하면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봅니다. 한 사람의 복음 전파와 한 사람의 구원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왜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어서 그게 복음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140km 밑에인 저 가사라고, 가자라고 하는 저 지역에 가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그것도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내려가라고 했을까? 근데 갔더니 결국 4시 한 사람 만난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십시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하죠. 기독교, 즉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신앙의 자유를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자 이디오피아는 기독교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발표한 이후 20년 후에 기독교를 333년, 20년 후인 333년에 국가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잘 준비하는 가운데 339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중요한 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독교가 국교가 된 나라가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에티오피아. 로마는 몇 년에 되냐면 392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는데 로마보다 훨씬 앞선, 60년이나 앞선. 그리고 발표된 뒤 밀라노 측정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발표한 지 채 몇십 년도 되지 않아서 바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때 에티오피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첫 번째 주자가 누구였냐면 에티오피아의 내시 이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너 빨리 지금부터 140km 떨어진 가사 저 광야에 가라 라고 해서 내시를 만나게 했는지 바로 이 의문이 풀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은 몰랐을 거예요. 그때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디냐면은 그 집안이 구원받고 그 가문이 구원받고 그 지역이 구원받더니 급기야는 어떻게 되냐? 에티오피아 전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 에티오피아는 약 인구가 9천만 명인데 기독교인이 약 5천만 명으로서 60%가 기독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무슬림이 계속 공격이 오자 지금 숫자가 줄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커피 마실 때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 대한민국이 25% 뭐 기독교인 돼서 뭐 엄청난 뭐 세계적인 역사예요? 웃기지 마세요. 지금 한국은 뭐 1000만까지 갔다 했는데 지금 거의 800만 밑으로 줄어졌어요. 이 추세면은 몇십 년도 되지 않아서 한국은 심각한 영적인 이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이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이디오피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그 무슬림이 이슬람교가 그렇게 이렇게 공격해서 나라를 다 잡아먹고 그 완전히 하려고 해도 이들이 무슬림에 넘어가지 않는 건 뭐냐면 이들에게 견고한 신앙, 기독교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이 출발이 어디였냐면 바로 한 사람의 전도자 빌립과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 내시의 두 사람이 만난 이 역사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빨리 가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인도할 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전도했는데 그 영혼 때문에 집안이 전체가 구원받고 그 집안 전체가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구원받고 그 가문 때문에 그 지역이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공동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가 기독교의 이 말씀의 신앙을 경고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될 줄 어찌 압니까? 바로 빌립은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저도 간절한 그런 소망했습니다. 내가 이 빅토리아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천국 갔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자기 서신서에서 너희는 나이보다 자랑에 면류한다. 천국 가서 자랑할 것. 저 돈 이만큼 벌었어요. 저 우리 가족 이만큼 부양했습니다. 저 이만큼 공부했어요. 저 이만큼 행복하게 읽어줘도 하다 왔어요. 이거는 주님 앞에서 그런 건 전혀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근데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을 때 자랑할 것. 왜냐하면 영혼이죠. 나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뒤에도 주님 제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 근데 어떤 사람은 네 영혼의 열매 좀 보자. 그때 딱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갔냐? 예수. 내가 그 사람 왜 교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 왜 천국에 안 왔지? 그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한 나라가 변화되고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거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나그네 축제라고 하는 거리를 만들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어요. 평소에는 잘 안 오더라도 이런 데는 또 쉽게 올 수 있거든요. 탁구대회 되니까 와라. 김치 사먹으면 되죠. 그런데 또 김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고 주님 앞에 인도했을 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축복받는 모습 함께 다음에 보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리처럼 내시처럼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쓰여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